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이었습니다. 음력 7월 1일은 구약에서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기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 승리 프레이드가 있었어이고 그 전쟁에 승리한 장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이 흑암과 깊음의 물 속에 있는 괴물을 무찌르시고 즉 승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 기념합니다. 그게 새해 첫날이겠죠? 음력 새해 둘째 날부터 10일까지는 어떤 날일까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10일 되는 날,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 이어서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을 잡았습니다. 음력 7월 10일 속죄일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어떤 일도 할수 없이 안식해야 합니다. 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날 혹은 정결의 날이기도 합니다. 속죄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죠. 그러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그 속죄의 대상은 지성소, 회막, 제단 같은 사람이 아닌 유형의 건물을 포함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도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라는 말씀에 그 뜻을 좀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용서지요. 그 용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용서해 주실까요? 아예 완전히 없애버려 사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담이나 고통을 덜어서 가볍게 하는 수준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오 용서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용서가 관용을 베푸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어려운 속죄를 허락하는 것일까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구하는 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으시면 난 싫어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빌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날 용서해 라고 협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용서면 용서지. 이지 뭐 관용이라는 말도 쓰고 속죄라는 말도 쓰고 뭐 이렇게 비슷한 말 많이 쓰면 우리가 진정 용서를 받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용서의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말인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의미를 먼저 정리 좀 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영어에서 forgive와 forget가 있죠. 잊어버리는 거하고 용서하는 거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죄, 그리고 그 죄의 용서, 어떻습니까? 살인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감옥 가죠.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종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우리가 범한 죄와 그 결과, 형벌이 삭제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형벌을 받는 것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 이거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웬만한 수준으로 축소된 형벌을 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형벌 제로에서 형벌 1, 형벌 2, 형벌 3, 그래서 4, 5, 6, 7, 8, 9, 10, 그 형벌 10이 그러면 제일 높은 뭐 사형이라고 치면은 형벌 제로, 완전한 용서받는 것이죠. 이런 이슈를 고려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서에 관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형벌에도 완전 형벌이 있고 완전 용서가 있고 그 사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더러운 것이 묻은 옷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경우에는 옷을 벗어버리면 되죠. 근데 그 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그 껍데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성경적인 답변은 둘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완전히 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는 그 껍데기가 다른 곳에 가서, 즉, 누군가가 그 들어온 옷을 또 입는 거예요. 오늘 제가 도말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했습니다. 도자는 칠하다, 바르다, 말자는 비비다, 지우다, 없애다, 도색한다 그러죠. 예, 발라서 가려버린 것입니다. MC 변통으로 발라 맞춰서 감쪽같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유심히 보면은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죠. 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덧칠한다라는 개념과 막 문질러가지고 지워서 없앤다는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도말이라는 단어가, 죄를 도말한다. 이게 없애는 건지 덮어버리는 건지, 그게 확실하게 번역이 제대로 잘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은 옛날 번역에는 도말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은 도말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도말하고 나면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도말했다. 죄를 다시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상적인 미래는 죄가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내는데 그 보고서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자 했습니다. 죄에 대한 추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즉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여기서 사실은 forgive가 아니고 이것은 pardon입니다. pardon. 완전한 용서가 아니고 일부 용서가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의 형벌의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그 불신의 보고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얻어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죠. 일부만, 즉 40세 이하 백성들은 살려주고, 40세, 그 당시 4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한그 형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용서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였던 사람들을 해쳐서 흩어지게 해서 쫓아내 보내버리는 것이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윗세대에게는 그렇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즉, 그 사람들은 징벌을 이제 받았는데, 완전한 의미에서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죄와 같은 덕지덕지한 그 누더기 옷을 벗어도 다시 입는다는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죄를 완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뉘앙스 말입니다. 다윗이 전국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윗 왕이 깨닫고 회개하지요. 자복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죄를 사한다라는 동사는 이동한다, 옮긴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스토리 전개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당신이 받아야 할 형벌 세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7년 기근을 당할 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적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할 것이요. 아니면은 3일 동안 역병을 돌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입을 신체적 피해를 피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 3일 역병을 택하지요. 자기는 괜찮고, 백성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역병에 걸려서. 죄는 벌 받아야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까지는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지만 형벌은 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 피해가 생기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구약에서 용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뜻 중에 하나는 빚을 탕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은행에 빌린 돈 빚을 탕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개명은 약간 진보된 개념인데요. 죄라는 것이 무게 추와 같은 것이라서, 혹은 짐과 같은 것이라서, 그것을 이렇게 번쩍 들어보면 그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는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입니다. 요셉과 형님들이 조우를 하게 되고 서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국무총리이고 요셉의 형들은 양식 구하러 온 비루한 처지였죠. 무엇보다도 형들의 죄가 큽니다. 요셉을 상인들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큰 죄악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빌었던 과오, 그것을 드러내 경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도 사형에 해당되는데요. 그 죄를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로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사로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아닌 지성소 혹은 회막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의적으로 제사 형식에 있어서 더럽혀졌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묻었다는 것이죠. 세척제 비누를 써서 씻어내는 개념이 용서입니다. 이 씻어내는 정결 작업은 소홀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거하고 혹은 동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더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한다. 용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처음에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즉 파괴가 된 이후로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강화되고 지금은 오히려 성전을 깨끗이 함은 용서라는 의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용서라는 뜻은 아까 말한 무거운 것을 드러내서 짐을 가볍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패스오버라고 구렁이 담 뛰어넘듯이 혹은 배 타고 강을 건너듯이 지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지나갔으면 담장을 넘었으면 강을 건넜으면 다시 돌아와서 어느 한 지점에서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개념들이 정말 사실은 말장난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개념은 이제 확실하죠.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냐?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죠. 아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벌의 필요성 자체가 아예 제거되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완전 용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큰 긍휼로 빡빡 문질러서 없앤다든지, 하얀 도배색을 가지고 와서 칠해버린다든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스르르 지나가버린다든지 하더라도 죄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없애고 도말하고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죄 용서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완전 문장으로서 손색이 없이 완벽합니다만 우리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기도는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구나 하는 인식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런 말 말고 내가 주어가 돼서 하는 말일 때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진실한 죄의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죄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는 듯이 간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여파가 어느 정도 남아 있게 되면은 그 죄는 지속적인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완화시켜 달라, 경감시켜 달라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삼아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땅에 재난의 시대, 전쟁이나 역병 같은 요즘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침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 풍전등화의 그 순간 처절합니다. 처참합니다. 번개치듯이 그냥 단번에 끝나면 좋겠는데 사람 죽는 그 모습들이 어떤 때는 하루, 일주일, 1년, 몇 년이 지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끔찍한 죽음의 상황의 날, 심판의 날을 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줄어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없는 전쟁에서 승리는 고사하고 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아까 제가 형벌의 양이 0에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다고 치자면 형벌이 제로일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형벌의 날들을 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없애 주셨건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그 죄의 형벌의 자국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음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벌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